아는데, 우리 귀한 찬양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양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제가 원래 첫 소절만 하려고 했는데 따라 부르시는 바람에 제가 그죠? 이 복면가왕처럼 노래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본문은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미국에 사시는 크리스찬들이 참 좋아하는 본문이죠. 여러분,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항아리에,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까 그렇게 기적처럼 포도주로 가득 채워지지 않느냐. 이것을 보면은 믿음만 있으면 다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과 함께 준비할 것은 큰 항아리를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그만 할 때까지 가득 채워보자 하는 것이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인데요. 오늘 본문이 그분들이 주장하는데 아주 많이 쓰이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내용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필요한 포도주를 주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다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배들도 버려두고 하인들도 버려두고 쫓아가는데 그 포도주 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믿고 와, 이분이 진짜구나 그랬을까요? 아이텐을 나가보시면요. 하이웨이 아이텐을 나가보시면은 동쪽에서 오시는 분들 잭슨빌 쪽에서 오게 되죠. 그리고 서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펜사콜라 쪽에서 오게 됩니다. 오다 보니까 우리 탈라하시가 이제 다가오면은 표지판에 탈라하시하고 밑에 숫자가 써 있더라고요. 100, 뭐 96. 어떤 뜻입니까? 예. 이렇게 꼭 집어서 정답을 말씀하시니까, 네. 아니죠. 그죠? 네. 100마일 남았다는 거죠. 그죠? 남았다는 건데, 우리가 근데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와, 여기가 탈라하시가 100개인가? 90이 탈라하시 90인가? 그 푯말은 탈라하시를 가르치는 것이지, 탈라하시 자체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차를 달리다가, 탈라하시가 나왔네? 여기서 서서, 탈라시, 100개, 너무 좋아. 난 여기서 살 거야. 탈라시 이렇게 이주해오면 안 되겠죠. 예.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났던 가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이 사건, 기적 사건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건이지, 그것이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자체가 목적이 되면 해석이 잘못되죠. 자,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하고 있고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지 말씀을 따라서 좋아요, 여러분이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질문이 생깁니다. 언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일까요? 언제부터 사흘째 되던 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나 혼인 잔치가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수요일 날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결혼식을 하고 부자들은 2주 정도 잔치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왜 이렇게 결혼식이 빅딜, 아주 중요하냐면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결혼식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의 결혼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셀레브레이스를 오래 해라는 말이 아니고 구약은 뭔가를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나타내는 이 결혼식은 장차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와 함께 영원히 베푸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예표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반복해서 마지막 때 종말에 있을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결혼식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잔치를 근황하게 했습니다. 포도주를 일주일치 먹을 것을 잘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다 포도주를 줘야 돼요. 계속 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공개적인 망신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포도주를 자기가 원한 대로 못 마시게 되면은 이 고소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결혼식에 갔는데 이 잔치, 이 연회장이 이 주인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지 않았다고 고소까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들에게는 이 결혼식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근데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은 수요일 날 결혼식을 시작한다 했잖아요. 그죠? 제3일째 되던 날이니까 수, 목, 금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지속이 되죠. 안식일 날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예, 도리가 없어요. 안식일 날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 구하러 갈 수가 없어요. 미리 준비해 놓아야 되는데 구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어쩌면 난감한 상황이죠. 이것이 하나의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날짜를 계수하면서 나오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자신이 없어요. 그죠? 예. 예, 2 더하기 죄송합니다. 이런 예가 안 좋네요. 예, 2 더하기 네모는 4 하면 네모에 들어가는 것은 뭐지? 이라면은 우리 아이들 2 이릅니다. 그죠? 근데 2 더하기 X는 4. X는 뭐지? 하면은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인데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날을 카운트하는 성경은 창세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유일하게 구약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날을 카운트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날이라는 것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제가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35절에 보면은 또 이튿날, 그리고 그 39절에 그날 함께 가니, 43절에 또 이튿날, 그리고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이 무언가를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 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지금 강의를 따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요한복음에서도 그 창조를 일으켰던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바로 1장의 말씀이죠. 요한복음은 그 창세기의 창조의 모티브를 가지고 그 창조를 일으켰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쓰고 있는데 그 날을 더해보니까 첫째 날부터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하니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사흘째 되는 날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난 날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죠. 바로 앞에 본문에 나다나엘을 만났던 기사가 있고요. 나다나엘도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예. 그 나다나엘을 만났던 날부터 사흘째 되는 날인데 요한복음에서 1장에 나오는 그 날을 계수해 보니까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만났던 날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한 지 다섯째 되는 날이에요. 다섯째. 그리고 그때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계수하고 있는 첫째 날로부터 일곱째 되던 날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시고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안식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잖아요. 자, 그 창조의 모티브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1장에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 대비가 되면서 창세기 1장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일으키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이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늘 생명이 끊어지고 하늘과 땅이 대조가 되고 생명과 사망이 대조가 되고 빛과 어둠이 대조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1장에 나와 있는 그 6일간의 사건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듯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새 창조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1장에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가나 혼인 잔치가 그 창조 사역 이후에 안식의 그림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나오는 가나 혼인 잔치의 그날은 창세기에 나오는 안식일과 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우리 사람이 6일째 창조되죠. 제일 먼저 만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7일째 되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사람은 6일째 지어졌지만은 사람이 제일 먼저 만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안식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존재, 무엇을 위해 지어졌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인생으로 그것을 성경은 바로 안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 복된 모습, 그 상태를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죄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깨어졌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없는 그런 결핍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사라졌잖아요. 창세기에 그 기쁨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결핍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안식이 깨어졌듯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그 포도주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뻐하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바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공급하시고 안식을 공급하시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포도주를 먹일 것이라는 예언이 무수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수하게.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자기의 백성을 그 포도주로 먹이시는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오늘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구절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다르게 요한이 이 사건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겠다, 그죠? 그러니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본다는 말은 오래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오래 한다는 말이 아니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여기 보시면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이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어떤 사람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 마리아가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만들 때도 아닌데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요한복음은 그러한 맥락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살펴봤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육정이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마리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가 이 결혼식에 참여해서 결혼식을 챙길 정도면은 아주 마리아와 가까운 집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는데 예수님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처음 표적이잖아요. 마리아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임신한 자가 남자를 모를 때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이름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예수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마리아가 잊어먹겠습니까? 천사의 방문을 받았어요. 자, 예언이 성취되고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동들의 방문을 받았고 예,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잊어먹었겠습니까? 그런데 30년 동안 예수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냐면은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생애 이전에는 한 번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제자들. 예, 랍비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가, 그 마리아가 기대하던, 이 뭐지? 하나님의 예언은 어디 갔을까 했던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우리 어머님들 계십니까? 우리 특히 남자아이 키우는 어머님 계십니까? 이쪽 편에 많이 계시네요. 그죠? 예. 아들아, 이거 좀 하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 아주 표현이 좀 그렇죠. 그죠? 근데 이 여자라는 말은 그 당시에 정말 그 황제의 여인을 이게 이야기할 때 붙이는 극존칭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한테 쓰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당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당신. 우리 한글에 제가 오상식 집사님에게는 개인적으로 당신이라는 말을 할 수 없죠. 그죠? 저보다 연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 이해하시잖아요. 오 집사님, 당신이 이렇게 제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3인칭으로 오 집사님 당신께서 오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극존칭인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극존칭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최대한의 극존칭을 쓰시지만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혈연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마저도 천국을 가는 이유가 마리아가 천국 가는 이유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엄마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마저도 자기가 낳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메시아이고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 지신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 마리아마저도 천국을 가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바로 그 마리아는 이제 3인칭인 것이죠. 예.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구세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데 요한복음에 계속 때라는 것이 나와요. 때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때가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명확해지는데요. 그때는 바로 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 완전히 드러내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 뒤에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십자가를 지실 때 드디어 내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로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을 완전히 이루시는 때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라고 마치 포도주 좀 없는데 했는데 예수님이 노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게 잘못 이해하면 그 어머니의 끈질김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모습이 요한복음 7장에 또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당시에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와가지고요. 마리아가 낳은 동생들이죠. 그죠? 근데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구주인지 구세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랍비로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차라리 그렇게 마시고 초막절이 다가오는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믿기로 메시아가 명절에 온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막절 명절인데 올라가서 너 자신을 증명해서 네가 진짜 메시아임을 드러내라. 기적을 행해서 메시아임을 드러내라고 청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득력 있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형제들의 말에는 단호하게 노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장 시작. 자, 9절까지요. 예. 여기 보시면은 내가 안 올라가겠다고 노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죠? 근데 10절을 보세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뭐죠? 이 미국 사람들이 이해 못 합니다. 예수님 올라간 거잖아요. 올라간 거. He did. 그죠? He did.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형제들이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서 메시아됨을 보여주세요. 인간적인 강구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노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여서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내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공급하셔야 되시는 메시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남자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1년에 그 절기 때마다 명절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형제들의 그 요구 앞에는 노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곳에는 예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계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의 인간적인 부탁, 아들아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 거기에 대해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노하시지만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안식일날 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결핍되어진 이곳에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결핍에 찾아와서 생명이 없는 곳에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가 그 백성들에게 포도주를 풍성히 먹이시는 그 그림을 성취하는 분으로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는 이때까지만 이해했는데 그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포도주가 결국은 그 때를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 우리는 그 포도주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포도주마저도 무언가를 예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에게 배 터지게 먹여줄 육신의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백성들을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마저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열리실 그 보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 돌 항아리가 이렇게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가 여섯 개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결례를 따라서 늘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들하고 교제하지 않죠. 왜? 그러면은 그 저주가 자기들에게 그 더러움이 자기들에게 옮겨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은 그 더러움 몸에 때가 붙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러워진다 생각해가지고 늘 씻었어요. 그게 유대인의 결례입니다. 율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613가지면은 그것을 또 세분화해가지고 장로들의 유전 이거는 이거 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걸 더 지켜야 돼 하는 유대인의 결례인데 그 유대인의 결례를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을 씻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섯 항아리가 있는데 그것이 다 비어 있어요. 요한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만들어낸 그 결례로는 결단코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두세 통도는 항아리 이게 작아 보이죠. 그죠? 두세 톤은 여러분 2, 30갤론입니다. 2, 30갤론. 그래서 한 항아리에 2, 30갤론이면은 여섯 개면은 뭐 120에서 180갤론의 물을 그 부잣집에서 비취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이 비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결례로 자신들이 베푸는 유대인의 결혼식 잔치로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물을 부으시고 그것이 포도주로 바뀜을 통해서 그들을 깨끗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심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회장이 그것을 맛봅니다. 그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데 세상이 알 수가 없죠. 예. 8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이 포도주는 어디서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연회장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포도주의 정체, 그 포도주의 정체가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은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다 드러내시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믿게 되죠. 그런데 요한이 거기에 뭔가 숨겨진 의미를 또 하나 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포도주가 만들어진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놓여진 그 돌 항아리가 여섯 개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이 기가 막히게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완전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 오늘 첫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인데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7개가 등장을 합니다. 기적이 7개가 등장을 하고 오늘 또 날이라는 것은 7날이 등장을 하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7이라는 숫자가 너무나도 많이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 항아리가 여섯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를 예수님께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채우신 그 항아리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공급하시고 기쁨을 가져다 주시고 안식을 주셨는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일곱 번째 항아리는 어디에 있는가? 예, 예수님 자신이죠. 왜냐하면 처음 표적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지막 마무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그 잔을 채우시고 이 잔을 마다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그 말씀 마시죠. 일곱 번째 그 항아리는 잔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흘리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마치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에게 먹이시는 포도주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심으로써 자신의 백성들에게 공급할 그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는 것이죠. 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를 저희가 한 번 더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AD 약 90년경에 90년 전으로 어떤 사람은 90년에서 95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고 요한만 살아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은 여러분들 로마에서 가장 그 포악한 폭군이 누굽니까? 연산군? 아, 이거 웃으시군요. 네. 그러면은 광해대군? 아, 이러면 안 웃으시군요. 네. 네로죠, 네로. 그죠? 그런데 네로가 그 미추광이 네로가 자기가 일으킨 화재 사건을 그 로마 사람들이 정말 네로는 그 정말 자기만의 도시를 이렇게 건설하고 싶어서 불을 지르잖아요, 로마에다가. 근데 그 비난이 너무나도 커지기 때문에 그 모든 잘못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돌립니다. 그래서 AD 64년도부터죠. 그때부터 무수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의 어떤 경찰 국가라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로마가 그들의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타겟으로 삼았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 그 중에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는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침범하여서 도리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그 성벽까지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어나는 모든 황제들이 다 기독교인들을 적으로 삼고, 그래서 로마 황제의 영을 받아서 다스린 곳의 총독들은 늘 그들이 황제 앞에 자기들이 선서할 때 기독교들은 원수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AD 90년이면 이미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 믿는 듯 때문에 다 순교하고 있고요. 지금 그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 전에 있던 포도주마저도 자신들이 마시던 포도주마저도 잘 마시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포도주마저도 빼앗기고 쫓겨다니고 그러한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 고백하는 것 때문에 불에 타 죽기도 하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런 고백 때문에 온 가족이 몰살당하기도 하고 그 원형 경기장에 서머나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그죠?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토치, 인간 토치를 만들어가지고 밤새 불태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불빛 안에서 검투 경기를 벌리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넣어놓고 사자밥이, 호랑이밥이 되게 했다고 하죠. 그 시절에 요한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참아라. 곧 있으면은 너 수중에 포도주가 많아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물론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세상과 합파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섞여서 세상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마저도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 하면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그런 로마의 엄포 앞에서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합니까? 그들 향해서 이 편지가 주어집니다.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포도주는 가져가지만은, 이 세상에 포도주는 가져가지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포도주를 위해서 이 세상에 포도주는 내어놓는 자들이죠. 아니요. 이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구약의 메시아는 오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그냥 포도주를 먹이겠다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 메시아는 오셔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잔으로 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이 다 해체됨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백성들에게 먹이고 부어주어서 백성들에게 넘치는 생명과 넘치는 기쁨을 가져다 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의 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을 함께 마셨던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얻어져야 될 육신의 포도주는 거두어갔지만은 그들이 믿는,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분의 주,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잔치를 예비하시는 그들의 주인이 마셨던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세상의 포도주는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잔을 함께 마시고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한 번도 크리스천들이 배교해가지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잔 마시면서 흥청망청 취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세상의 잔은 잃어버리지만은 그들의 주님이 마셨던 그 잔을, 그들이 주님이 마셨던 그 잔을 그들도 동일하게 마실 거예요. 그것이 표적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 강력한 로마를 무너뜨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같이 그들이 믿었던, 주님과 같이 마셨던 그 제자들의 잔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잔이 표적이 되었고, 세상 사람들은 그 잔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너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구나, 진짜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잔을 마시는 그 잔이 표적이 있고 그들이 증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잔을 주님께 요구하십니까? 자식을 위해서 부어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화수분과 같은 그런 돌 항아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주님 더 주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도 아니고 증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은 그 주님이 마신 그 잔을 나도 같이 마시고 가면서, 왜? 내 사랑하는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서 어린 양의 잔치를 위해서 잔을 주셨고, 그 잔을 이 땅에서 마신 자들만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그 어린 양하고 그 잔을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이러한 증인의 삶, 이러한 표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어떤 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아니 우리 교회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표적으로 드러나십니까? 아니 좀 좁혀볼까요? 나는 내 부모에게, 아니 나는 내 자식에게, 나는 어떤 표적으로, 나는 내 아내에게, 나는 내 남편에게 어떤 표적으로, 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내 이웃에게, 내 모범들에게 어떤 표적으로 나타날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너무 찔림이 있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늘 저는 두려운 것이 목회자가 모질하고 못 나가지고 이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잘못 왜곡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저의 못남 때문에 1부 예배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2부 예배도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거의 잠을 많이 안 자고 이렇게 또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확 다 쫓아오더라고요. 기쁜 소식이 확 와가지고, 예, 뭐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목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또 뭐죠? 뭘까 했는데 FSU 어제 밤에 이겼대. 예. 한편으로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야, 나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표적일까? 보니까 어젯밤에 제가 우리 아이하고 한 10분 정도 같이 풋볼을 워칭을 했더라고요. 그 풋볼을 워칭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나는 내 아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식에게, 내 모건들에게, 내 손님들에게 어떤 표적일까? 이 땅에 포도주를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그곳일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들마저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잔을 함께 마시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피, 물이 포도주가 된 자를 요한복음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거듭난 자들, 그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표적이고 그 잔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향하여서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드러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추근하고 또 참 저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참 저의 무지함 때문에 이 말씀이 오해되지 않도록 정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잔을 마시며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있으면 우리는 영혼을 같이 보낼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뒤에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옆 사람하고 보시면서 영혼을 같이 보내야 되는데 마음이 어렵습니까? 예. 아닙니다. 예. 그 세상 포도주 차지하기 위해서 산다면 마음이 어렵겠죠. 그러나 자신을 주셔서 그 생명 주시는 예수와 같이 변화돼서 예수의 삶,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고 사는 그 공동체라면은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혼을 보내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영혼을 보내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우리 찬양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자들은 이 땅에서의 포도주의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포도주의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 나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서 정말 기력이 쇠해가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자녀들이 말 안 듣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이 땅에서의 그런 결핍, 땅에 있는 포도주가 채워지지 않는, 비어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쏟아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포도주는 이 땅에서 마시고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영원히 마실 그 생명입니다. 생명.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